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오늘 25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왔죠. 그 이후에 사건들이 여러 개가 벌어지고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는 25장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십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세 번째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지금 네 번째가 나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도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시 십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2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11절까지만 보지만 나발과 관련된 사건은 그 뒤에 이 25장 전체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중에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처음 사건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 죽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일단은 완전하게 사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현지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사울은 이제 더 누군가의 눈치를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온 무리가 갔으니까 다윗도 가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본문이 상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다윗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무엘이 죽었던 장례를 치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절 끝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또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이 주로 기록하는 나발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2절, 3절은 현재 나발 사건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떠했는지 배경이 어떠했는지 설명하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전하는 말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나발이 했던 대꾸가 나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업 그러니까 사업터죠. 그건 갈멜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고 심히 큰 부자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설명할 때에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부자라고 하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돼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숫자로는 이게 잘 감이 없는데 3,000마리 양을 들판에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다 그냥 빽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막 밀어 놓은 게 아니라 들판에 풀어 놓고 키우는 거니까 양 3,000마리가 들판에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숫자의 짐승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목축업을 하던 시대니까 굉장히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고 되어 있죠. 양털을 깎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양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컸으니까 양털을 다 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부수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해 놨죠.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총명한데 남자는 완고했다. 이렇게 좀 대비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런 기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명한 여자가 뭐 때문에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왔을까? 과연 총명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여하튼 부부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잘 이렇게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다윗이 나발에게 전하는 말이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 4절부터 8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볼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첫 번째 그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해야 될 말을 다 전해준 거예요. 첫 번째는 문안을 해라. 그러니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거죠.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말을 할 때에 다 샬롬 이렇게 하죠. 성경에서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기 때문에 평안하뇨 이렇게 해석하면 다 샬롬 한마디를 한 겁니다. 여기서도 평강하라 이것도 샬롬을 한 거예요. 근데 샬롬을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던 인사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인사말을 전하는 거죠. 너도 네 집도 네 소유물도 다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또 여지껏 그게 살아온 곳을 축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전하는 말이 이렇게 안부 인사와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한 거죠. 그 뒤에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들이 갈멜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실 힘으로 폭력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했었으면 이 나발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칼 들고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도둑대처럼 강도짓하면서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쿠네도 보면 그일라 사건이 있잖아요. 꼭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거 다 거두어가고 뺏어가고 했거든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있어서 꼭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털을 깎거나 뭔가 수입이 생길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곤 했거든요. 근데 너희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너희 소유를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방패막이가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희 것을 빼앗지도 않고 너희를 지켜주면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혹시 네가 잘 모르겠으면 양떼를 치는 네 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8절 뒤에 보시면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 수고한 값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으니까 비용을 대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지 지금 양털 깎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잔치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주인들도 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삭도 많이 주고 이렇게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 왔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이제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먹이고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좀 주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폭력적으로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지켜주었지만 우리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추수하는 때고 좋은 때니까 또 당신에게 있는 종들에게도 먹이겠다고 이것저것을 싸들고 왔으니까 우리들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좀 먹고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이제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발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나발이 했던 대꾸가 그 뒤에 나와요. 9절부터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 그대로 전했죠. 10절.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난 니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여기 와서 뭘 달라 말라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멋대로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놈들이 많더라.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원래 주인이 사울인데 지멋대로 떠나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나발이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었으니까 지금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종들이 먹는 거 그 우리도 좀 나누어 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당신의 아들, 자기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당신의 종, 그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내 종들에게 줄 것을 왜 내가 너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못 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뭐 이 사건 자체로 종결된 것도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에 계속 좀 말씀을 보고도 살펴볼 것이니까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의 행동, 나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릴라 사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록 자기 자신이 도피자로 살고 있지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았습니다. 이 나발이 갖고 있던 그 풍요로움을, 그 많은 양떼를 나발이 생각할 땐 자기가 그냥 잘 건사를 해서 자기가 잘 갖고 살고 있었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도움을 주고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건 모압 사람이건 암몬 사람이건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메시아로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일라를 구원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여서 그저 난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살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산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하고 핍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 생활 10수년 했는데 그동안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기술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없으니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아니면 강도짓이라도 해서 그걸로 먹고 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뭐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니 지금처럼 어찌 보면 좀 비굴해 보여도 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십수년 동안 은혜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도 먹고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그만큼 대가를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하루치 이틀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달라. 이렇게 어찌 보면 구걸해가면서 사는 거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던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함석헌 씨가 했던 말인데 뭐 함석헌 씨는 나중에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건 내가 세상에 빌붙어서 벌어먹고 산 것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세상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석헌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실을 빌붙어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세월을 십수년을 다윗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 사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되 구걸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 말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가 나발의 어떤 행동이 단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을 대했는가 이렇게 대한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냥 입싹 씻어버리고 뭐 그까지 거 돕지 말라고 하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다윗이 열심히 많이 일을 하고 도와줘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온유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약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취업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부당하게 나한테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을인 채 그걸 그냥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걸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죠.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갑질을 막 당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나가면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일한 곳에 대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는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윗을 무시하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야 될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는 니가 시켜 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고서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당했던 모습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가 부당한 대우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무시당하는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부당한 대우 당하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살았던 광야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십수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걸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상황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직분을 감당하며 그러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쭉 행동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다윗이 참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그렇게 사셨고 다윗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거나 광야의 시기를 걸어갈 때에 주님 제가 비록 광야를 걷지만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지만 제가 직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제가 또 무시를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광야 시기를 잘 소망 가운데 버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에 다윗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 기억합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구걸하듯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교만하게 행동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무시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슷한 상황 처지를 만날 때에 주님을 기억하며 다윗을 기억하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하시고 또 어떤 과정들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루를 지내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